오늘 봉대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저는 늘 강대상에 찬송 성경책만 가지고 오르지만 오늘은 제가 찬송가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찬송가 사이에 끼어있는 노란 종이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새 노란 종이가 제 찬송가 사이에 끼어있습니다. 잘 아시는 노란 포스트잇인데 왜 세 장이겠습니까? 찬송을 세 장을 부르죠. 송영까지 하면은 네 번이지만 그날 예배 시 부를 찬송 장수에 노란 포스트잇을 늘 붙여놓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새로운 포스트잇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다음에 부를 찬송가로 또한 바꿔 붙여놓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포스트잇을 만든 사람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인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펜서 실버와 아트 프라이라는 3M 회사, 미나폴리스에 있는 큰 회사이죠. 거기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입니다. 제 보기에는 스펜서 실버 박사가 더 큰 공헌을 했다고 보는데 1968년 약 50년 전에 실버 박사가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실수해서 엉뚱한 접착제가 만들어집니다. 잘못 만들어진 접착제가 상품화 가치가 있는가 타진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번번이 회사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실패한 물품을 만든 지 무려 6년 후 어느 날 실버 박사의 세미나에 동료인 프라이 씨가 참석하는데 이 프라이 씨는 박사가 아닌 그냥 평범한 연구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세미나를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분은 어느 교회 찬양대원이에요. 어느 날 찬양 연습을 하는데 앞뒤로 자꾸 장수를 옮겨가야 되는데 불편했습니다. 순간 뭐가 생각나느냐? 실버 박사의 접착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조그만 종이에다가 그 접착제를 붙여놓고 떼었다 뗐다 붙였다 하니까 너무나도 안성맞춤입니다. 결국은 이제는 전 세계 100개 나라 이상에서 판매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화학 박사인 실버 박사와 찬양 대원인 프라이시가 공동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이 두 분 덕분에 저는 매주일마다 편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버 박사는 좀 억울할 줄로 압니다. 본인은 밤새 연구를 했고 물론 생각대로 접착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프라이시는 찬양 연습하다가 우연히 생각이 나서 아이디어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동 작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잇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당혹감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기도 하죠. 요즘도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당혹감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공동 인벤터가 됐으니까. 반면에는 찬양 대원들에게는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달란트 비유도 우리에게 많은 당혹감을 주지만 아울러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성년 예배를 드리면서 1년간 지니고 있었던 당혹감을 우리 다시 한번 새삼 확인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또한 갖게 되길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가 주는 첫 번째 당혹감은 왜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지 다르게 주셨는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당혹감이 있죠.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해서 또 두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둘 다 100% 성과를 보았습니다. 똑같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일했을지 모릅니다.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더 쉽게 버는 것, 이게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말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마지막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것이 어디로 가죠? 28절, 29절 말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두 달란트 받은 자도 100% 성과를 보았습니다. 두 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수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한 달란트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당연히 제 보기에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가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주인은 열 달란트 소유하고 있는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나를 더 얹어줍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두 가지 당혹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한 해를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직도 한 가지 큰 당혹감이 남아있을 줄로 압니다. 저에게도 남아있습니다. 주님은 세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죠. 세 주인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결론적으로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두 그룹입니다. 한 그룹은 일해서 성공한 사람들, 또 한 그룹은 게으른 사람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에는 이 두 그룹만 있습니까? 오늘 성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열심히 일했지만 실패한 사람. 열심히 일했지만 실패한 사람. 저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이 비유에는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을 사시고 공생애에 들어오셔서 아직 인생을 모르시고 계셔서 이렇게 한 그룹을 생각하지 못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시죠. 최소한 공생애에서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를 보면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뜨리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저의 서재에 꽂혀있는 책 중에 하나가 해답은 밖에 있다, 해답은 밖에 있다라는 책입니다. 경찰들이 수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때때로 밖에 해답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초로 만든 책입니다. 물론 경찰들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모든 세상 만사에서 종종 해답은 밖에 있을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비유도 해답이 밖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맛볼 수가 있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직관을 사용해서 해답은 밖에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비유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 중에 한 사람은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한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서 저는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다섯 달란트 두 받은 사람 중에 누가 실패한 사람일까? 저의 가정에 아들 하나만 하나님께서 자녀로 주셨는데, 한번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일 두 아들이 있고 둘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한 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될까요? 그리고 누구를 더 도우려 할까요? 누구를 더 한 달한테 더 안겨주려고 할까요? 열심히 했지만 실패한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마 비슷하지 않으실까요? 열심히 생활을 했지만 잘 되지 못한 자녀의 작품을 더 인정하시고 도리어 그 실패작을 가지고 더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지 않으실까요? 스펜서 실버 박사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실패해서 약한 접착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의 아이디어로 최고의 창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도움으로 실패작이 최고의 상품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작을 가지고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고도 남지 않으실까요? 실패한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기 위하여 게으른 자의 한 달란트를 마저도 주시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성년 예배를 맞이하여 열심히 일한 실패자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바로 다섯 달란트를 받은 가장 축복된 한 해를 보낸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김용환 씨라고 정치인이자 치과의사이신 분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최초에 도전하라. 최초에 도전하라. 그는 한옥에 치과병원을 세우는가 하면은 창고를 개조해서 치과병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으로 의원으로도 정치 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과의사라 그런지 손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손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즐거움 가운데 사는 분임을 금방 느낄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글이 저의 눈에 깊게 들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아 기다려라. 우리 창조의 손이 나아간다. 창조의 손. 얼뜻 들으면 이분은 항상 성공만 한 사람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치과의사로 되돌아간 분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실패도 그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의 가슴에서는 더 큰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창조의 손이 나아간다. 김용환 씨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최초에 도전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시지 않으실까요? 실패한 사람들아 기다려라. 창조의 손이 나아간다. 결국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두 달란트의 소유자일 것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결국 다섯 달란트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작품, 두 달란트 받은 자의 작품은 우리들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나 다섯 달란트 받은 자의 작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작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을 위하여 놀라운 업적으로 바꾸시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 실패한 삶은 게으름으로 보낸 시간뿐입니다. 열심히 산 시간들은 결코 실패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산 삶의 열매는 두 달란트의 축복 아니면 다섯 달란트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우리의 삶의 작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우리들의 빈약한 작품을 놀라운 작품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직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그룹이 더 남아있죠. 1년을 게으름 가운데 보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30절 말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섭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를 갈고 있지 않으니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중세기 칼푸스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갓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 갓 크리스찬 된 사람을 유혹해서 함께 죄를 짓게 했습니다. 칼푸스 감독은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두 사람에게 임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보니 또 땅이 또 열려 있는데 두 죄인이 절벽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절벽 아래는 수많은 독사들이 입을 쫙 벌리고 죄인들이 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척 화가 나 있는 카푸스 감독은 어서 두 죄인이 절벽에서 떨어져 독사의 밥이 될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는 두 죄인을 밀어 떨어뜨릴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카푸스 감독의 정의에 대한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고 계셨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부드럽게 감독에게 말씀하십니다. 카푸스, 너의 분노를 나에게 쏟아부어 나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다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것이 나의 기쁨이야. 그 여러분, 아직 우리 중 아무도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래 열심히 살지 않았더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중에는 아무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옵니다. 새해는 이제 우리 모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 아닐까요? 말씀을 거둡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새롭게 한 것도 있고요. 하던 거 계속 하기도 했고요. 어떤 것은 잘 되었고 또 어떤 것은 잘 안 되었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수고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자료로 삼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도리어 두 달란트의 축복을 주시고 실패한 것이라 잘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다섯 달란트의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올해를 보내면서 말씀을 통해 이 확신을 가지십시다. 이 확신과 기대를 안고 다시 새해 안으로 힘차게 뛰어들어가십시다. 주님의 음성이 새해를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울리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2014년도 저희들을 당혹해 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당혹함은 물안개처럼 사라지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넓고 깊고 오묘함을 다시 한번 맛보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안고 또 우리 2014년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게을러했던 시간들을 빼놓고 저희들이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소서. 성공했던 것에는 두 달란트의 축복을 주시고 실패했던 것에는 다섯 달란트의 축복을 주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도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